창세기 55번 메시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삶 숨겨진 약함과 수치스러운 중재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높은 체험을 체득한 후에 20장에는 그의 약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통을 가지고 이런 영광스러운 중재를 행한 후에 20장에 기록된 체험을 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이런 약함을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이 사람 손으로 쓰여진 것이 아님을 봅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의 작품이라면 저자는 아브라함의 약함과 약점의 기록을 포함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직함으로 창세기 20장을 신성한 기록의 부분으로 포함시킵니다. 숨겨진 약함과 수치스러운 중재. 젊었을 때 나는 18장, 21장, 22장, 24장은 귀히 여겼으나 20장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장은 중요한 두 가지 일, 즉 숨겨진 약함과 수치스러운 중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깊은 속에 숨겨진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장에서 그가 영광스러운 중재를 했던 반면에 20장에서 우리는 수치스러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숨겨진 약함, 남쪽으로 여행함. 먼저 아브라함의 숨겨진 약함을 살펴봅시다. 첫 구절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여행했다는 것은 그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의 교통의 위치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헤브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가진 후 오래지 않아 헤브론을 떠나서 남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주님이 17장 21절과 18장 14절에서 이삭의 출생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21장에서 이삭의 출생의 예를 말씀하신 것 사이의 시간은 1년 이상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갑자기 헤브론을 떠나서 그 해에 남쪽으로 여행했습니까? 에피론에서 남은 편안함을 상징하고 북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남쪽은 따뜻하고 북쪽은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북쪽에 거하십니다. 북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고난이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편안함은 있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남쪽으로 여행하라고 말씀하신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이 여행을 계획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를 원하고 휴가를 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나하임에서 교회 생활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당신은 어느 날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남쪽 멕시코 시티로 여행하고 싶은 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놀랍고 우리 모두는 그 생활을 아주 잘 누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실증이 약간 생겨서 라스베가스로 여행하려 합니다. 만일 당신이 라스베가스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그에게 정직한 대답을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아브라함 두 번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여행했습니다. 이 기근은 그가 남쪽 애굽으로 가는데 변명의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실증이 나서 여행을 하려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남아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짓말한 것은 잘못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합당한 위치가 많은 것을 의미함을 봅니다. 나는 어떤 형제도 라스베가스의 도박장에서 말씀을 먹거나 살아있는 간증을 나타낸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 위치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합당한 위치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의 위치에서 떠나 남쪽으로 여행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남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거나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질 수 있는 합당한 위치를 다 잃었습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바른 위치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머문다면 여러분 지켜주고 보호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남쪽으로 여행한다면 여러분은 합당한 위치를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연히 여러분의 옛사람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20장 앞에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습니다. 20장에서 그는 전형적인 사람이 아닌 할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뢰를 보십시오. 그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할례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합당한 위치에서 떠났을 때 그는 다시 육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높은 체험을 체득한 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0년 훨씬 이전에 했던 창세기 12장에서와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 창조 안에 여전히 있는 한 육안에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음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고 성령 침례를 받았거나 두 번째 축복을 받았다 해서 더 이상 육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많은 축복이 있더라도 당신이 그분과의 교통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당신은 육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당신의 체험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은 믿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만일 당신의 임재가 나에게서 없어진다면 나는 단지 개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성도임을 인해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가지게 하는지 18장에서 하나님이 가시던 길에 아브라함에게 들리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친한 친구처럼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놀라운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이 놀라운 사람이 비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교통의 위치에서 떠난 후에 그는 그의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과거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도 그런 똑같은 일을 적어도 몇 번씩 했던 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입니다. 지난 실패를 반복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남쪽으로 여행한 후 지난 실패를 반복하여 그의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과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형제들이 거짓말을 할지라도 그의 아내를 희생시키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아내 있던 사라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거짓말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동의했습니다. 숨겨진 약함이 드러남. 20장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숨겨진 약함이 드러난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엉겁결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던 날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 숨겨진 결함은 그가 할례 받은 후에도 아브라함 속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의 대부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에게 절대적이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어떤 숨겨둔 준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를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믿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교회 생활을 떠나 휴가를 가질 때 그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젊은 자매들은 그들 속 깊은 곳에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것에 대처해서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처음에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때부터 계획한 준비입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사용합니다. 아마 잠시 후에 당신의 약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당신이 아직 100%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나는 20장에 있는 이 기록의 목적이 조만간 우리의 숨겨둔 준비가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다른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백성의 정직하고 참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만큼 더 준비를 해둡니다. 나는 내 안에 깊은 곳에 여전히 숨겨둔 준비가 어느 날 드러나게 될까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에 의해 보호됨. 예표론을 볼 때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나타내고 사라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남편은 항상 믿음을 나타내고 아내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난 이삭은 그가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마엘은 율법, 속박을 의미하는 하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표론에서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은혜가 손상됩니다. 이것은 우리 쪽에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쪽에 은혜가 손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약해질 때마다 사라가 고통받았고 사라가 고통받을 때마다 은혜가 손상되었습니다. 더욱이 은혜와 간증은 함께합니다. 은혜를 가질 때마다 우리는 간증도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했을 때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을 잃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은혜가 손상되고 은혜의 간증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구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표론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간증을 돌보시기 위해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보호하는 법과 그분의 간증을 보존하는 법을 아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손상시키고 간증을 잃게 하는 위험에 처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의 간증을 보존하시기 위해 환경을 다루러 오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간증을 돌보심을 믿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권적인 돌보심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18장과 19장에서 하나님은 롯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20장에서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20장에서의 아브라함의 위치는 19장에서의 롯의 위치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그분의 선지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이 그의 아내를 희생시키는 거짓말을 자기에게 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과 공평하심과 돌보심을 봅니다.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 떠나자 하나님은 속았던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영감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이므로 왕과 왕의 가족들 위해 기도할 신분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간증을 보존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풍성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패배시키고 다른 왕들과 함께 롯을 구했을 때 그는 소돔 왕이 주는 어떤 것도 취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들과 은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주저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위치가 아니어서 그의 입은 닫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선물에 대해 아비멜렉에게 감사했거나 그것을 얻고 기뻐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가 사라 앞에서 이 모든 선물을 아비멜렉에게서 받았을 때 그는 분명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명하고 주권적인 방법으로 사라를 회복시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간증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수치스러운 중재. 아비멜렉에게서 선물들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아브라함의 중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들을 다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당신이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소? 일어난 일을 보시오.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고 나는 당신의 아내를 돌려주었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에게 실패한 뒤 아무도 우리의 실패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 날 동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기도하기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상케 하셨다. 아비멜렉을 중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즉 아비멜렉 앞에서의 그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과 그의 아내가 생산치 못한다는 생각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실패를 잊어야 했고 그의 아내의 생산치 못함을 생각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죄송합니다. 나는 주님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할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중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는 나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를 위해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할 때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와 하나님 외에는 지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중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여 아비멜렉에게 가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보다 높았습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지만 아비멜렉은 그보다 낮았습니다. 성경은 높은 자가 항상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그는 그를 위해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나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당신은 나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내를 위해 기도해 왔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응답 없는 우리의 기도를 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필요가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필요를 잊고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필요도 충족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필요를 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당신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아비멜렉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재는 수치스러운 중재였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중재하기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성경은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중재했던 기록과 같이 아비멜렉을 위한 그의 중재의 기록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영 안에서 담대하거나 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비멜렉을 위해 중재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가 영 안에서 담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재를 하는 한 우리의 중재가 응답될 것임을 봅니다. 나는 나의 체험으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때에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것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나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한 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위한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황을 위한 나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승리에 따라 기도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을 때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패하라고 권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패로 인해 마음 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떠한가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창조 안에서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새창조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매우 사랑스러운 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들의 모든 중요한 점들, 하나님을 추구하던 자의 숨겨진 약함, 아비멜렉이 그를 꾸짖음, 하나님이 그를 일시적으로 따로 놔두심,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그의 중재,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기 위해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몇 시간 동안 이 장을 본다면 당신의 영은 풍성하게 공급받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 장을 생각할 때 18장보다 이 장이 더 필요함을 발견합니다. 18장도 달콤하지만 20장이 귀중합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공과를 가르칩니다. 이 장은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에 달려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새 피조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중재할 수 있는 위치를 우리에게 줍니다. 당신의 환경과 실패를 잊어버리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의 느낌을 잡고 있다면 당신의 입은 닫혀질 것이고 사탄은 당신에게서 승리할 것이고 당신은 여러 날 동안 죽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필요를 잊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합당한 위치를 취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18장과 19장에 기록된 것들만큼 높은 것을 얻는다면 당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떨어져 휴가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옛 자아 속에서 어떤 확신도 갖지 마십시오. 비록 당신의 옛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 다룸받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할례받았다 하더라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의 깊은 속에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 어떤 감추인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감추인 것, 우리의 천연적인 약함을 감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놀라지 마십시오. 은혜를 취할 준비를 하고 당신의 실패와 당신의 필요를 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재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새 사람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한 성도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기도하십시오. 수치를 느끼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중재는 수치스러울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수치스러운 중재에 대한 그분의 응답과 함께 그분은 당신 자신의 필요를 위해 당신이 전에 기도했던 응답 없었던 당신의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했을 때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 앞에서 그 자신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그들을 위해 중재했을 때 그들은 소생되었고 그 자신도 되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실패하게 했던 사람들 앞에 그들의 필요를 위해 중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생명을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장에 들어있는 공과를 배우기 바랍니다.